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총직의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주일 저녁 예배 특송 시간에 보니까 제6여전도회의에 신선한 회원이 한 명 추가됐더라고요. 낮에 연습할 때부터 제가 좀 놀렸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세대기인데 결혼한 지 10여 년 넘는 다른 아줌마들 옆에 끼어서 뭐 하는 거냐고 많이 놀렸는데 꿋꿋하게 연습 잘 하더니 저녁 찬양 잘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쓸데없는 생각이지만요. 여러분 딸 한 명 키워서 저렇게 시집 보내는데 얼마나 들까요? 시집 가는 데만 해도 적잖은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키우고 공부시키느라고 들어간 돈을 다 생각해보면 참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시집 보내고 나면 본전 생각나지 않을까요?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딸은 그렇게 내보내니까 아쉽지만은 아들은 괜찮습니까?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면 바보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별 수 없습니다. 장가하고 시집가면 이미 품을 떠나서 내보내야 하는 것이지 내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공을 들였던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참 이런 경우는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남편 없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도요 밤에 옆에 끼고 잤답니다.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걸 엄마가 데리고 자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키웠던지 일단 결혼시키면 이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보내야 합니다. 막말로 아무리 본전 생각이 나도요. 이 아들은 며느리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들도 딸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잘못하면요. 아, 그건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뭐, 날 열심히 키워서 본전 뽑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요. 뭐, 이래 나오면요. 이거 또 부모 속을 완전히 긁어 놓는 겁니다. 부모를 섭섭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내어보내야 되죠.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보내야 합니다만은 반대로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신랑 신부가 마음을 모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매달 용돈 보내고 생활비 보태드리고 이런 게 잘하는 겁니까? 가장 큰 효도는 잘 사는 걸 겁니다. 더 이상 부모 걱정 안 시키고 잘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효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지중지 길러서 그래서 잘 보내놨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다는 걸 부모가 들으면요.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심지어요. 매 한 대 안 되고 키운 딸인데 시집가서 신랑한테 두들겨 먹고 산다는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기쁘게 하기보다는 평생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대체로 그런가 봐요. 정말 드물게요. 예쁜 자식이 있는 것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다 큰 자식을 가리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저게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나 싶을 때가 들어 있답니다. 그런 자식도 가끔은 있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셔요. 아주 드무니까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는 게 아마 정상인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쳐다보시면서요. 정말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런 일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됐습니까? 정답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자식, 사탄을 보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내 종 욥을 봤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였으면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자랑 때문에 사탄이 심사가 뒤틀려서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욥 한 사람만 그럴까요? 전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저런 자식을 왜 낳았냐고 하시면 어떠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다고 그럽니다. 6절 보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로마스 표현을 빌린다면요. 이 아들의 영은 종의 영과 대조됩니다. 종의 영, 종의 생각 말이죠. 종은 주인에게 참 충성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종의 영이라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아들의 영은요? 두려움이 아닌 뭡니까? 아들의 마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옛날 우리 성경에는 전부 아바라고 돼 있었죠. 아바 아버지. 그래서 어떤 진짜 멍청한 분이 그래도 그 따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불러야 한다. 뭐 이런 엉터리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따르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아바. 우리 지금 개정한 이 성경에는 아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종의 영은 두려워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영은요? 아들의 영은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친근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렇게 안 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 말이라 그러면요, 막 무조건 듣는 아이가 저 선생님보다 잘난 저 엄마 아빠 말은요, 잘 안 들어요. 참 이상한 노릇이지만 그게 아들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예의 바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집 아들내미가 아주 어릴 때요. 아빠 아빠 그러면서 이러고 다녔다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배운 모양이에요. 하루는 아빠 내일부터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요. 아빠 아빠 하던 녀석이 갑자기 아버지 하면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요. 아빠 아빠 하고 쫄랑거리던 것이 갑자기 아버지 이러니까요. 징그럽더라니까요.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전화 받는 거 유심히 한번 보셔요. 한두의 선배가 전화가 딱 오면요. 전화 받는 폼이요. 예, 선배님. 아, 예, 뭐 하신다. 이러면서 전화 딱 하면 아빠. 아빠한테는 반말 비슷하게 하는 게 한 해 선배가 전화 오면요. 존댓말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버릇없는 듯하고 말을 좀 안 듣는 듯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선배 지간만 돼도요. 그렇게 깐듯합니다. 하물며 종이 되고 주인이 되면요. 얼마나 말 잘 듣고 충성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우리 속에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부르는 호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같이 지내긴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존칭을 꼭 쓰시면 됩니다. 존댓말을 꼭꼭 쓰셔요. 정중하게. 그러면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친해지지가 않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존댓말이고 존경하고 예의라는 것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만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명기 10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친근히 하라는 건 친하게 지내란 말입니다. 이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분이었거든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임무를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렇게 부르지는 절대로 못했습니다. 못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어렵게만 하던 아버지였죠. 그랬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어떤 분이 양자를 데렸는데요. 양자를 데려오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데려온 아이가 말을 참 잘 들어요. 말을 잘 듣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말 잘 듣는 게 힘든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반항을 하고 대드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마음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얘가 이제 진짜 나를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양자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가 이 집에서 또 쫓겨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아는 동안에는요. 이 말 잘 듣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대들거나요. 아니면 그거 아닌데 역하고 튀는 걸 딱 보는 순간에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얘가 나를 아빠로 인정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옳지만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속에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한다. 그걸 6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는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표현이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줄 자 그러면 이 아들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이 아들은 상속자가 되는 거죠. 회사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내가 맡았던 직분을 물려준다면 후임자가 되죠.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경우에는요. 그것도 뭐 후임자가 되는지 뭐 후계자가 되는지 그렇게 됩니다. 저 소련에서 얼마 전에 후계자 누구 지명해서 물려줬다 그러대요. 그럴 때 후계자란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옛날 왕정시대로 돌아가면요. 내가 만약에 왕일 때 내 자리를 물려줄 이게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 이겁니다. 왕이 유업을 물려줄 자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건 세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약에 개인일 때 유업을 물려주는 자는 상속자가 되고 회사 같으면 후임자, 뭐 후계자 이렇게 되고 왕이면 세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업을 물려줄 자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물려줄 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쉽게도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없으니 그냥 유업을 물려줄 자라고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업을 물려줄 자란 말은 여러분 세자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왕이 다음 후계자를 지명한 그 후계자라는 말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자나 후계자나 그런 단어보다 더 어마어마한 명칭인데 단지 우리말에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세자라 해도 별로 불안정하죠. 하도 세자가 됐다가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어줄 자는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를 다른 말로 1절에 보시면요.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죠.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겁니까? 누가 주인이죠? 우리가 아는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본문대로 할 것 같으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고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실감이 안 되는 이야기네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만물의 주인입니까?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돌아가시거나 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하고 이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 하나님께서 올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이라서 그래도 되느냐 싶은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2절. 신약성경 저 뒤편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읍시다. 요한 1서 3장 2절. 제가 준 성경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놀래야 할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같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같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게 또 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바로 그 다음 보셔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하나님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데요. 그날에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다 그 자격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요. 그날에는 그 지위를 다 회복시키시면 심지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중요한 표현인지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후계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 모양이 돼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자 노릇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자를 지목합니까? 임금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자가 바보짓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자가 바보짓을 하면 세자가 죽어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요, 세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사고는 세자가 치고요, 죽어나는 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면 우리가 그 신분에 좀 걸맞게 그 정도 자신감을 좀 지니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우리가, 하나님과 같게 될 우리가 너무 조그만 일에 울고 웃고 왔다 갔다 그러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요, 장차 모든 것을 가지게 될 우리가 그 작은 것에 그렇게 너무 얽매여서 살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들을 둘러보면요, 모든 것들을 종들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통장에 별거 없어요. 내 재산 별거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것들은 전부 나중에 종밖에 안 될 것들이 왜 저렇게 많이 쥐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그렇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시고요. 그 품위에 좀 맞게 삽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지같이 종같이 그렇게 살지 말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우리 인생은 참 고달픈 깁니다. 없어서 걱정이세요? 남보다 가진 게 적어서 걱정이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앞으로 기뻐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세요? 이런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앞으로 더 기뻐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을 가지고 좀 기뻐하며 사십시다.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왜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짐으로써 만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이 정도만 있으면 싶으죠? 막상 그거 가져보세요.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러분, 한때 크게 성공했다가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예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야구선수가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 얘기가 들리길래 그 뭐 야구선수였는가 보다 그랬더니 어저께 보니까 이 선수가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선수였다고 그러대요? 대단한 선수였답니다. 대단했다는 것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걸 가졌던 그분이 사고를 치면 더 크게 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영화 뭡니까? 나홀로 집에? 그 영화에 등장했던 그 꼬마 말이죠. 어릴 때 그 영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풍지박산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셔요. 부모는 이혼하고요. 그 조그마한 것이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폐인이 다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많이 가졌고 한때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다 큰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예를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른들 얘기보다는 아이들 얘기를 하나 합시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 대이동 넘어가면 양학여중이라고 있습니다. 저 학교가 신설학교가 돼가지고 첫해 졸업생 중에 한 녀석이 포항여고로 입학을 했더랍니다. 포항에서 포항여고 들어가는 거는 하나급에서 손가락 내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지 며칠 뒤에 저것한테 얘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러더래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답변이 재미있어요. 포항여고는 저 아주 오래된 학교입니다. 전통 있는 학교예요. 그렇게 오래된 학교에 얘가 갔더니요. 푸세식 화장실이 있더랍니다. 재래식 화장실요. 양학여중은 그 당시에 최근에 지은 학교거든요.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시설이 괜찮은 학교에서 다니다가 고생고생해서 참 갔다고 가는 학교에 가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밟아보니까 삐그덕거리고 빠질 것만 같고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는데 내가 이런 학교 올렸고 그렇게 고생을 했냐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생고생 끝에요. 갈 대학도 없다고 오만상 염려를 해내다가 간신히 합격 통지서 받고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며칠 갑니까 그게? 며칠이 안 가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처량하다 소리가 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 대학 보내놔놓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32여 년 전에 제가 대학 가던 모습하고 비교하면요.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부럽기 크지 없어요. 제가 대학 가던 그 해에 처음 생긴 제도가 학자금 융자 제도입니다.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나마 그거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등록금 마련할 길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보증인 세우랴 서류 띠랴 쫓아다니고 간신히 타가지고 등록금 내고 그거 매달 갚는다고 고생을 했던 거 생각하면요. 요즘 아이들 등록금 다 만들어 놔놓고 이게 다 해가 가는데도 누가 그리 인생이 처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정말 행복에 겨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정작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일이 그렇게 안 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누구 덕분입니까? 2절 한번 보셔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총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절에는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말이 있고요. 4절에는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사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때를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방법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길고 긴 고생을 치루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작정은요,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짓고 야단 맞고 면목 없이 쪼그리고 있는 아담에게 들으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 온 세상을 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할 때 온 세상이 흩어진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의 민족을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밟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그 긴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을 힘들고 아픈 과정을 다 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더더욱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요즘 뭐 유명한 말 중에 눈높이 교육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눈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란 말을 씁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뭐 누군 어디 뭐 남자에게서 납니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가끔 영화에 뭐 그런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저 지하 감옥 같은 데 뚫고 들어가는 그런 영화가 들어있죠. 그렇게 들어가다가 뭐 보통은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주인공 한두 사람이 겨우 살아남아서 인질들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질을 살리겠다고요.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그거 우리에게 들어 감동을 줍니다.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들이 탈북자들을 도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다 가르쳐 놓았더니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우리만 이 복음 받고 견딜 수 없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저 죽음의 땅에 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하늘나라에 있던 그 예수님께서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의 땅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 낮아지셨느냐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고생한 것만 생각해도 아들 노릇 제대로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겪으셨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집 나갔던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 다시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집을 나갈 일이 또 생길까요? 다른 일로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지만 이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온 다음에 혹시 마을에 놀러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재산 다 틀어먹은 주제에 네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다시 뻔뻔스럽게 그 집에 들어와 있느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가만 들어보면 그 말 일리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아버지 재산을 다 틀어먹은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집 와서 아들이라고 끄떡거리고 다닐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맞네요. 그래서 다시 보따리 사고 나가야 됩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나를 용서해준 아버지 때문에 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 거기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왜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아들로 다시 불러들인 아버지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아들이 못 되느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요. 아버지 앞에서는요. 당당한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큰 소리 칠 자격은 없을는지 몰라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누군가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요. 사탄의 그 손가락질 앞에서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노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왜 너희가 종로로 타려 하느냐.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청지기 밑에 혹은 후견인 밑에서 감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성한 후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 큰 뒤에도 종처럼 빌빌거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어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이전에를 가리킵니다. 이전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1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절기를 지킨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도바리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두셨는데 너희가 왜 율법 밑에 가서 종로로 타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안 빠져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된다면 바울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다시피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게 뭐가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노력만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은 뭐가 됩니까? 나아가서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수고의 수고를 거듭했던 그 하나님의 노력, 그거 다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다시 율법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될 수 있느냐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잠깐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 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다시는 율법에 매여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 큰 아들 같습니까? 아니면요? 하나님의 철없는 아들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건 틀림없죠. 다 큰 아들입니까? 철없는 아들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요?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저 두려워서.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빠지도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억지로 그냥 다니고 계십니까? 빨리 벗어나야 하죠. 그건 정말 철없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벗어나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큰 아들이 되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떻게 저런 아들을 다 낳았을까. 이런 기쁨이 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이 어려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며 이 어려운 땅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